오늘은 임지훈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은 어려운 생계 문제로 자주 다투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에 들어가 숨죽이고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양육권을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내가 애 거둘 여력이 있겠냐고. 너 같은 인간이 양육비 보낼 리도 없고 네가 데려가.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는 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나 못 키워.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난 포기했어.
왜 못해. 네가 데려가라고. 네가 키워.
남들은 서로 데려가겠다고 양육권 소송도 한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저는 결국 작은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은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었고 저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작은어머니가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저를 안타까워하며 잘 챙겨주셨어요.
지훈아, 이거 식기 전에 먹어라. 아, 간장 찍어 먹어봐라. 맛있지?
네, 작은어머니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지 마라. 편안히 있어도 된다 아이가. 이젠 여기가 너희 집이다.
작은어머니가 잘해주시니까 그 집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아이와 3살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둘 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서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엄마, 형이 내 머리 막 때렸어.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작은어머니는 속상해하셨어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여자 동생은 가끔 놀러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지연이가 놀러왔고 예쁜 아이라 저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동생이 엄마에게 저를 모함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지연이한테 자꾸 치근덕대. 정말 나쁜 애야. 지연이 막 만지고 그랬어.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여동생이 계속 우겼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지연이에게 가서 진실을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여동생의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어머니가 오해하시고 저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런 짓은 정말로 안 된다 아이가. 세상에 제일 추접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다. 상대가 원할 때 그래야 서로 통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러는 건 정말 나쁜 짓이다. 정말로 안 된다. 알겠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 신고한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께는 전화를 드려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의 사과는 끝까지 없었습니다. 그 애들은 제가 나와버려서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작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됐고 돈도 벌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저 혹시 기억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오빠 연락처 어렵게 알아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그래. 저, 오랜만이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한데 지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나 만나고 싶지 않아.
오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만나지면 안 돼요? 잠시만요. 그때 거짓말한 거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에게 잘못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리려고 할 때 도망칠 집이 혜진이네 집뿐이 없었어요. 오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알았다. 지금 어딘데?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지연이가 얼굴을 가리며 나타났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
사실은 아빠가 술 먹고 때렸어요. 그래서 상처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데 혹시 오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얼굴을 보여주며 멍이 들고 찢어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지연이는 두려워서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고 참으며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안쓰러워서 병원에 함께 가줬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오빠 사는 곳에 저 가면 안 돼요? 며칠만 있게 해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왜? 저 그러면 혜진이네 집에 가지 그래.
혜진이가 자꾸 절 이용하려고 해서 더 이상은 가기 싫어요. 오빠가 안 받아주면 난 다시 집으로 가예요.
나 방 한 칸에 살아.
내가 구석에서 잘게요. 정말 폐 안 끼칠게요. 나 좀 재워주세요. 네?
그렇게 지연이가 20살, 제가 23살 때 우린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결국 커플이 되어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소식은 친척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 소식은 몰랐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삶이 참 허무했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 부모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퍼? 자기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없잖아. 자기를 안 맞겠다고 싸운 분들이라면서.
나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가버려서 나에게 상처만 주고 떠난 그분들이 미워서 우는 거야.
울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오빠 곁을 지켜줄게.
그 후 지연인 임신을 했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대출을 받아 큰 탑차를 구입하고 운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열심히 벌어서 넓은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아버지 사망 후 받은 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전화였어요. 300만 원.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몇 달 후 체납 독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았던 빚이 있었는데 7천만 원의 큰 빚이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체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야?
확인해보니 저번에 받은 300만 원 때문에 내가 재산 상속을 받은 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빚이 대물림 되었대. 아, 나 이거 어떡해.
말도 안 돼. 300만 원 받고 7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아, 우리 이제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뛸게.
오빠가 이거 어떻게 다 갚아? 나도 일할게.
아이는 어떡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면 돼.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취직해야지.
너무나 착한 지연이 아이를 낳고도 저와 함께 그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 가슴 근처에서 딱딱한 몽우리가 생겨서 진료를 받았고 유방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유방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대. 가족력인가 봐.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연아. 항암 치료의 고통을 꿋꿋이 이겨내던 지연이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와 아기만 걱정하던 아내가 너무나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월 17일 아내 생일에 아이와 함께 산소에 가서 아이가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고 왔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하늘로 소풍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우리 걱정 말고 거기서 잘 지내. 사랑해, 영원히.
네, 조성 뭐 투앱은이었는데 지연 씨가 너무 불쌍하네요. 네,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고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유, 정말 김희정님 심성 착한 두 분에게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혜웅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겨요.
김현숙 씨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사촌들이 잘 대해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안타깝네요. 아유, 심지어 사촌이 너무 얄미웠어요. 아,
그러게 동생들이
없는 말까지 지어내갖고. 아유, 네.
김희성님 사연 보내신 분 제발 굳세게 잘 사세요 하셨네요.
네. 윤향진님 삶이 고달팠던 두 분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나 싶었는데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사연자분과 아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셨어요.
김미수님 힘드시겠지만 아이 생각해서 힘내세요.
네, 이혜경님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내분이 하늘나라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셨는데 오늘 사연 주신 임지우님 아이가 있으니까 정말 용기를 내셔서 잘 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내분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재회하겠죠. 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네.
이소라 첫사랑 김희정님 신청곡 다음 곡이에요.